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둘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셋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넷째,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여덟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여덟 가지 복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수많은 복의 말씀들 중에서 최상위, 최고 등급, 최상위에 해당하는 가장 귀한 복의 말씀인데요. 미국의 크리스찬 작가인 이 더글라스 파슨즈란 분이 한 칼럼에서 마귀의 팔복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첫째,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둘째,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찾아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요. 셋째,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만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의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요. 넷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다섯째, 걸핏하면 뒤에서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요. 여섯째, 하나님의 사역과 헌금에 인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들이요. 일곱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요. 마지막 여덟째,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영원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아마 들으면서 짐작하셨을 겁니다. 지금 소개한 마귀의 팔복이란 것, 뭐 당연히 복은 아니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마귀가 좋아하는지, 예, 어떤 사람을 마귀가 좋아하는지 이걸 쭉 정리한 것인데,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귀의 팔복에 속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오리진 갑니다. 조금 전에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수많은 복의 말씀들 중에서 최상위에 해당하는 것이 팔복의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이 팔복의 말씀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또 한 가지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7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 팔복의 말씀과 거의 쌍벽을 이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한 가지 복의 말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하기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저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다든지, 뭐 좋은 사람들,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유쾌한 대화를 나눈다든지, 혼자서 조용하게 사색의 시간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맛집으로 소문난 곳에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아니면 저 동백섬 누리마루, 예, 그런 곳에 가서 멋있는 풍경을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저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방법들 효과가 평안을 얻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해보신 분 아실 테지만 실제로 이런 방법들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평안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이 세상 모든 방법들은요, 잘 들으십시오,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그러면 내 마음이 찾아와요.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근데 반대로 당연하죠.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설사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조건이 충족돼서 평안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99.9% 아니 100% 시간이 지나서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내 마음에 찾아온 평안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안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이 세상 모든 방법들 조건과 상황에 좌우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절대적으로 좌우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조건과 상황에 좌우되지도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져버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에서 경험하는 평안과 같지 않은 거예요. 로마 역사상 가장 악독한 황제를 꼽으라면 뭐 단연 네로 황제를 꼽는데요. 자, 저기 화면에 있는 것은 영화 쿼바디스 한 장면인데,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저들이 찬양을 부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어째서 저들이 저곳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나서 자신의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기 때문입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 이 못된 먹은 녀석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마구 잡아들여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처형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 있는 장면은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형되기 직전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렇게 찬양을 부르고 나자마자 찬양을 부르고 나서 곧바로 사자들에게 잡혀먹기, 굶주린 사자들에게 잡혀먹기는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자, 저것은 이제 사자들에게 잡혀먹히고 또 산채로 불에 태워진 기독교인들의 시신을 네로 황제가 확인하는 장면이, 물론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저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실제 초대교회에서의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사자들에게 잡혀먹힌 시신, 산채로 불에 태워진 시신, 그 시신들을, 기독교인들의 시신들을 네로 황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네로 왕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말도 안 돼! 웃으면서 죽었잖아! 여기도 하나같이 웃는 채로 죽었어. 말도 안 돼! 여러분, 잠시 후면 목숨을 잃는 그런 순간에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사자들에게 내 육신이 뜯겨나가고 온몸이 산채로 불태워지는 그런 순간에 웃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답은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에 담겨 있어요. 어떤 조건과 상황에도 좌우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죽음도 뛰어넘는 놀라운 평안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인데요.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에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 그걸로 된 거지. 뭘 또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느냐라는 것은 예수님의 평안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잘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다시 말해 지금부터 살펴볼 이 실천사항을 우리가 잘 실천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의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진하게, 더욱더 놀랍게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실천사항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은 우리,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실천사항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7절 전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 학자들이요, 흔히 학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이 말씀 뒤에, 그 말씀 다음에 한 가지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 예, 그렇게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면 저기에 생략된 표현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새 계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의 계명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 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내가 누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예, 이 말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걸 가지고 실천에 옮겨라 라는 요 구조, 요 형식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예수님의 말씀 뒤에 어떤 표현이 생략된 겁니까? 서로 평안하라. 예.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신 평안, 그 평안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평안하라, 서로 평안하라. 요 표현이 생략된 거예요. 여러분, 서로 평안하라. 이 서로 평안하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서로 예, 안부 인사하면서, 모른 척하지 말고 안부 인사하면서 지내라,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서로 평안하라는 것은 그런 뜻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표현에서 평안, 평안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이레네인데요, 에이레네라는 것은 정적인 개념과 동적인 개념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두 사람 이상 공동체에 사용될 때는 99% 동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가지고 서로 평안하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평안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심령의 평안함, 이 심령의 평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마음의 평안에다 더하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라. 예,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북아일랜드에서 사역했던 이 켈라한이라는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북아일랜드는요, 전 세계 10대 분쟁 지역에 속하는 곳으로서 영국에 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개신교 성도들하고 아일랜드 공화국과 합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가톨릭 성도들의 이 무력 충돌이 1960년대 후반부터 1998년 4월 10일까지 약 30여 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래서 3,500명 이상의 사망자와 4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들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움직임을 계기로 다시 이제 무력 충돌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올해도 발생했어요. 올해도 4월 18일 부활절을 앞두고 총기와 폭탄으로 무장한 100여 명의 시위대가 경찰서를 습격하려고 했다가 그게 발각이 되면서 서로 충돌이 돼서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북아일랜드에는 개신교 성도도 많고 카톨릭 성도도 많은데 정작 크리스찬은 없다. 예,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 켈러한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던 이 벨파스트 도시는요, 무려 2,500명의 사망자가 나올 만큼,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올 만큼 극심한 분쟁과 무력 충돌이 벌어지던 곳이었는데, 양측의 이 분쟁이 치열하게 이어지던 1997년 12월 24일 밤, 켈러한 목사님은 찬양대와 함께 벨파스트 도시 곳곳을 다니면서 새벽송을 부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경찰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켈라한 목사님을 말렸어요. 왜냐? 개신교 성도들이 거주하는 지역만이 아니라 사는 곳도 나눠져 있어요. 사는 곳도 완전히 딱 나눠져 갖고 서로 왕래도 없고 서로 가지도 않고, 근데 개신교 성도들이 사는 지역만이 아니라 카톨릭 성도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도 거기서도 새벽송을 부르겠다, 이렇게 켈라한 목사님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며칠 전에도 양측이 충돌해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아니 개신교 목사님이 대놓고 카톨릭 지역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니, 절대 안 됩니다. 경찰에서 결사적으로 만류했어요. 하지만 켈라한 목사님은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거주 지역에 가서 성탄절 새벽송을 불렀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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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경찰에서는 완전 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켈라한 목사님과 찬양대가 노래를 부를 때 혹시라도 충돌이 생기면 즉시 개입해서 뛰어놀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구대천 원수처럼 지내오던, 불과 며칠 전까지 총기를 겨눴던 그 카톨릭 성도 집들의 창문에 하나씩 둘씩 불이 밝혀졌고 출입문이 열렸고 카톨릭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켈라한 목사님과 찬양대와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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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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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교우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 내 가슴에 품고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울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평안, 이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받은 저희들 모두 주님의 뜻을 따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싸움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분쟁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평안을 가슴속에 품고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명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